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육군 전술미사일 에이테킴스를 제공한 것으로 24일 확인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86마일, 약 300km에 달하고 지난 한 주 사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처음 사용했다고 미 당국자 두 명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초에 장거리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제공했고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러시아 군용 비행장 등을 공격하는 데 이것을 사용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사용 용도로 막대한 규모의 에이테킴스를 제공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미사일 수송은 지난달부터 진행된 것으로 설리번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최소 사거리 43마일짜리 중거리 버전 에이테킴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버전을 지원해달라고 미국에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할 경우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서 확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부해왔습니다.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우크라이나 측은 장거리 미사일을 받더라도 러시아 본토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습니다. 이란이 지난 19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다음 날 파괴된 방공 레이더를 조용히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24일 위성사진을 근거로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레이더를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 전투기는 이란 이스파한에 있는 나탄즈 군사시설을 겨냥해 공대지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이란 당국은 S-300 방공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파괴된 레이더를 다른 곳으로 바꿨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조치가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선전활동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위성사진으로 드러난 한 가지 교훈은 이스라엘이 이란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도 이란의 방공망과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란은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설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일 이뤄진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피격에 대한 대응으로 13일 무인항공기와 미사일 등 300여기로 이스라엘을 공습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19일 이란을 겨냥해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양측의 충돌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태 진정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5일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경쟁 보장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첸 지닝 중국 상하이 당서기와의 회동에서 중국의 무역 정책과 비시장적 경제 관행들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첸 서기에게 미국은 중국과의 건전한 무역 경쟁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근로자들과 회사를 위한 동등한 경쟁의 장을 모색한다고 말한 것으로 밀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첸 서기는 지난 2일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회담을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이 두 나라의 관계에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협력을 선택하든 대립을 선택하든 두 나라 국민과 두 나라의 안녕과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관리가 24일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국방부가 라파 공격에 앞서 팔레스타인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10인용에서 12인용 텐트 4만 개가량을 구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은 즉시 작전에 나설 수 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인공지능 AI의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탈리아에서는 2000년 된 고대 문서 해독에 그것도 서기 79년 나폴리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묻혔다가 까맣게 타버린 상태로 1752년에 발견된 이 파피루스 두루마기 문서 해독에 인공지능을 사용했는데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매장지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탈리아 국립박물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라지아노 라노키아 박사 연구팀이 이 재 같은 상태의 유물에 사진을 찍고 생체 공학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 바이오닉 눈으로 들여다보고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했더니 지금까지의 역사 기록을 수정해야 될 정도의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자, 플라톤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플라톤이 제자를 양성했던 인류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평가하는 아카데미아에 묻혀있다라는 정도였는데 인공지능의 눈으로 문서를 투시해 보니까 아카데미아 중에서도 정원에 묻혀있다는 구체적인 위치가 나왔습니다. 또 군주에게 건의했다가 플라톤이 음모에 걸려서 노예로 팔렸던 때가 역사에는 기원전 387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파피루스 문서를 분석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인 기원전 399년이나 기원전 404년으로 수정해야 되는 상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 덕에 이 파피루스 두루마기 해독이 1991년까지 연구보다 30%가 더 진척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뒤인 2026년에는 이 수수께끼 같았던 두루마리 문서의 모든 내용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아, 저희 리베르타스라는 건요, 자유를 뜻하는 의미로 이제 남한 그리고 북한 출신 모두가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북한 인권을 알릴 수 있는 저희 자체 세미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가분들.
네, 한국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한반도 사람들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자는 목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4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6도,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은 낮 기온이 성큼 오릅니다. 남쪽 대부분은 25도 이상이고요. 함흥과 원산은 28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습니다. 청진, 선봉, 삼지연은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데 5mm 미만입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신이주와 함께 11도입니다. 개성과 중강은 9도, 함흥청진 10도, 원산의 아침 최저 13도, 그리고 해산은 6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6도까지 오릅니다. 개성과 해산이 25도, 중강은 24도, 청진, 신의주 낮 최고 20도입니다. 함흥은 28도고요. 원산이 29도로 가장 높습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2m로 일겠고요. 서해도 역시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허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트컴스를 인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1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마스가 인질 한 명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무정부 상태에 있는 카리브해 도서국가 아이티의 총리가 결국 사임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이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이 이번 달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베탄트 파텔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따라 작전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앞서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4일 에이티컴스 인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은 에이티컴스라고도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건 미국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백악관은 사거리가 165km인 에이테컴스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 인도한 에이테컴스는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데요.
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사거리가 긴 에이테컴스를 제공해달라고 계속 요청해 왔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된 이 에이테컴스가 최근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한테는 뭐 아주 중요한 무기라고 미국 언론들이 설명하더군요.
네, 우크라이나군이 신형 에이테큼스로 크름반도를 포함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깊숙한 곳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이 미사일을 발사해 먼 거리에 있어서 그동안 공격할 수 없었던 러시아 공군과 육군 기지들, 또 보급 거점을 타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실제로 이번 주 들어 새로 도착한 에이테큼스로 아조우해에 접한 항구 도시인 베르댄스크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미국은 그동안 이 장거리 에이테큼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참 조심스러워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큼스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해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고요.
네.
또 에이테큼스 재고가 급속하게 줄어들면 미군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신형 에이테큼스를 우크라이나 안에서 사용하고 미사일 생산을 늘려서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24일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61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새로 지원하는 무기로는 각종 지대공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 155mm와 105mm 포탄, 그리고 장갑차 등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이 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수세에 몰린 전세를 완전하게 뒤바꿀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많은 언론은 추가 지원이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이번 군사 지원이 올해 말까지 러시아에 대한 그 이후의 저항을 지원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건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 3월에 3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지원안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아니라 국방부가 다른 곳에서 절감한 예산으로 가능했습니다.
네. 자,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그 추가 군사 지원안 승인이 또 지연되는 그 와중에도 러시아군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에서도 러시아군 쪽에 진전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며칠 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몇몇 마을에 진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 방어에서 매우 중요한 차시우 야르 외곽으로 신속하게 진군했고요. 또 지난 2월에는 아우디우카 북서 마을 방면들을 그 연이어 점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최근에 기소되는 일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티무르 이바노프 국방부 차관이 많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기소된 뒤에 법원 명령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네.
이바노프 차관은 지난 2016년에 현 직위에 임명이 됐고요. 러시아군 기반 시설 사업을 책임졌습니다.
러시아의 국방차관이 어디서 뇌물을 받아서 기소가 된 겁니까?
네, 최근 교도소에서 사망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씨가 지난 2022년에 세운 반부패 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바노프 차관이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진행된 건설 사업에서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리우폴은 전쟁이 시작된 뒤 몇 달 동안 이어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대부분 폐허가 됐습니다.
네. 자,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차관이 그 지금의 러시아 국방장관이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쇼이구 장관과 오랫동안 같이 일했는데요. 과거 쇼이구 장관이 잠시 주지사로 있었던 모스크바주 부총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 이바노프 차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만일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촌은 이번에는 가자지구로 가겠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겨냥한 이스라엘군 공격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24일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작전 계획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전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스라엘 국방부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라파 공격에 앞서 주민들을 대피시킬 준비가 됐고 10에서 12인용 천막 4만 개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이제 남은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서방 국가들은 그동안 이 라파 공격 계속 만류해 왔었죠.
네,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 국가들은 라파 공격을 자제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네.
현재 라파에는 약 230만 명인 그 가자 지구 인구의 반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라파 공격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측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라파에 관해 그 이스라엘과 여전히 대화하고 있고 곧 양국 관리들이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24일 전했습니다.
네.
또 미국의 우려뿐 아니라 라파 내 하마스 위협에 대처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미국 견해를 매우 자세하게 논의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남부에 있는 라파 반드시 공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의 지도부와 잔당이 라파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이들을 색출하려면 라파 내 지상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이 나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올해 23살인 허시 골드버그 폴린 씨의 영상을 24일 공개했습니다. 골드버그 폴린 씨는 영상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인질들을 버렸다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인질 약 그 70명이 숨졌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와 다른 반군들이 약 250명을 납치했는데요. 이 가운데 100명 정도가 살아있고 약 30명의 유해가 하마스 측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인질 문제뿐만이 아니죠. 가자지구에는 지금 식량 상황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경고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잔 카를로 7위 세계 식량 프로그램 제네바 사무소 책임자는 24일 가자 지구가 날이 갈수록 기근 상황에 접근해 가고 있다면서 6주 안에 식량 불안정과 영양 실조 그리고 죽음 등 기근의 세 가지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뭐 WFP뿐만 아니라 UN에서도 가자 지구에 곧 기근이 닥칠 거라고 이미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UN이 지원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5월까지 가자 북부에서 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7월에는 가자지구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하고 그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도 23일 가자지구 특히 북부에서 기근 위협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가자 남부에서는 집단으로 매장된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가자 남부 나세르 병원 단지의 집단 매장지에서 334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현지 당국이 최근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범죄를 숨기려고 불도저로 시신들을 묻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주민에 의해 매장된 시신이었다면서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로 가겠습니다. 아이티가 계속 그 무정부 혼란 상태에 있었는데 결국 총리가 사임했군요.
네, 아리엘 앙리 총리가 2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AP통신은 아이티의 새 총리와 내각을 선출하는 과도위원회 출범에 맞춰서 앙리 총리가 사퇴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앙리 총리는 과도위원회가 출범하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 됐습니다.
네, 자, 지난 몇 년 동안 아이티 정부를 이끌었던 이 앙리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네, 앙리 총리는 의사 출신입니다. 지난 2021년 조브넬 모이스 대통령이 피살되기 이틀 전 총리로 지명됐었고요. 이후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생겨서 수사선상에 올랐고 임기 초반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IT에서 기승을 부리던 깽단을 단속하는 데에도 실패하면서 IT인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IT는 이제 빨리 리더십 공백을 메워야 할 텐데 그러면 그 권력은 어디로 이양이 되는 겁니까?
네, IT 과도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임시정부의 총리 권한대행은 미셸 파트리크 부아베르 경제재무부 장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네.
부아베르 총리 권한대행은 두 달간의 긴 토론 끝에 해결책을 찾았다면서 오늘은 우리 공화국의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과도위원회가 IT의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IT 과도위원회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또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네. IT 내 다양한 정파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투표권을 가진 7명의 위원과 2명의 참관인이 있습니다.
네.
임기는 2026년 2월 7일까지고요. 현재 목표는 2년 뒤인 이 날짜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과도위원회가 언제 임시 총리를 선출할지도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도 혼돈의 IT가 질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역할을 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도위원회는 일단 선거전 필수 요건인 임시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6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준비 작업을 하고 깽단에 맞서기 위해서 국제경찰력 파견 논의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IT에서는 무장 깽단이 나라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과도위원회의 레진 아브라함 위원은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스 대통령 암살 사건이 IT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도 깽단이 수도 포르토프랭스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수많은 국민은 난민이 됐고 학교는 문을 닫았다면서 말 그대로 포르토 프랭스 시민이 갱단의 인질로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권력의 공백을 틈타서 세를 불렸던 갱단. 이 갱단을 정부가 좀처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네. 수년간 IT에서 문제가 됐던 그 갱단의 폭력은 올해 초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네.
IT 유엔 사무소는 올해 1분기에만 갱단의 폭력으로 1,500명 이상이 숨졌고 IT 국민들은 심각한 기아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해 갱단 폭력으로 최소한 4,45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미 연방대법원에서 아이다호주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18명이 애리조나주에서 기소됐고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연 1.6%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무부 발표 내용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미국 연방대법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 관련 소송을 들여다보고 있군요.
네, 대법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공방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이 연방법인 응급치료노동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해서 24일 구두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지난 2022년에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에 다시 낙태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온 겁니다.
네. 자, 우선 아이다호주의 낙태법은 어떤 내용이고 또 연방 응급치료법 어떤 법인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아이다호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데요. 그러니까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부터 낙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또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그리고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데요.
네.
이를 위반하는 의사는 징역 2년에서 5년형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의료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다호주에서 이런 엄격한 낙태법이 언제 시행에 들어갔던 겁니까?
네, 지난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로데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서부터입니다. 아이다호주에는 이른바 이 방아쇠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네.
이 방아쇠법이라는 것은 법률은 제정돼 있지만 당장 효력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해당 법률이 효력을 갖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내용이 없어진다면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법인데요.
네.
그런데 2년 전에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낙태 금지법이 발효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왜 소송이 제기가 된 겁니까?
네, 연방 법무부가 아이다호주의 낙태 제한법이 연방 응급치료 노동법에 위배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자금을 받는 병원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법무부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아 낙태가 필요한 경우 낙태도 이 응급 의료 상황으로 간주되는데 아이다호주에서는 주 법에 따라 시술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오기 전에 연방 대법원 오기 전에 하급 전에 그 하급 법원에서는 결정이 어떻게 나왔었죠?
네, 아이다호주 연방 지방 법원은 법무부의 법 시행 정지 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린 윌밀 판사는 여성의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거나 심각한 신체 기능 장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낙태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네.
이에 주 정부가 불복하면서 해당 사안이 대법원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24일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펼쳐졌습니다. 양측의 주장 어떤 거였습니까?
네, 연방 법무부는 연방법이 주의 낙태법보다 우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에서 낙태권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갈리는 사안인데요. 민주당인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낙태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부 입장을 대변한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만약에 한 여성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서 응급실에 왔는데 아직 뭐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닌데
네.
의사는 이 치료를 연기해서 이 여성의 상황이 이 상태가 악화되도록 놔두거나 아니면 다른 여성을 다른 주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이 낙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네.
현재 이 아이다호 법에 따르면. 그러면서 아이다호주는 응급치료법이 요구하는 필수 진료를 범죄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다호주의 정부의 그 주정부의 주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보수 성향의 아이다호주를 대변해서 이 조슈아 터너 변호사가 나왔는데요. 주의 낙태금지법이 연방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변호사는 낙태법에 따라서 임산부의 사망이 임박했을 경우뿐 아니라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낙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는 낙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방응급치료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양쪽이 주장을 펼쳤고 연방대법관들이 들었습니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제 현재 이 미국의 연방대법원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 아이다호주의 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보 대법관들은 주 정부 측에 아이다호주 법이 여성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급 낙태를 허용하지만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엘레나 케이거 대법관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 낙태를 하지 않으면 뭐 생명을 잃지는 않더라도 미래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몸 상태를 가진 여성도 있다면서
네.
하지만 아이다호주에서는 이런 여성이 다른 주로 이송돼야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네, 보수 대법관들은 연방법이 태아에 어떤 보호를 적용하는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세미얼 얼리토 대법관은 연방응급치료법에 태아가 여러 번 언급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예.
이는 병원은 아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만약에 낙태를 한다면 그런 병원의 의무에서 어긋나는 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은 주를 대변하는 터너 변호사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답을 얼버무린다고 지적하면서 진보 성향 대법관들 생각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앞으로 나올 판결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 내리게 될까요?
네, 뭐 이날 변론 분위기를 봐서는 뭐 어느 쪽이다 딱히 결단을 하기가 힘든데요.
네.
대법원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6월 말까지 해당 사안에 관해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낙태 문제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놓게 되는 건데요. 낙태권은 현재 여러 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에서는 160년 전에 이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다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낙태를 전면 금지했던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애리조나주 하원은 24일 해당 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애리조나주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 2020년 대선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애리조나주에서 기소가 됐네요.
네, 애리조나주 대배심이 24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마크 메도스 전 비서실장,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었던 보리스 엡스타인 씨 등 18명에 대해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공소장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가려져 있긴 한데, 하지만 설명을 보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진 건데 적용된 혐의가 어떤 겁니까?
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음모와 사기, 위조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네.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법원이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요. 피고들은 지난 대선 당시 애리조나주 선거인단을 바꿔치기해서 전국 선거인단 집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선거인단이 상당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미국 대선은 일반 유권자의 직접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일반 유권자의 뜻을 대변하기로 약속한 각 주의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간접 선거 방식입니다.
네.
이 애리조나주에는 선거인단 11명이 배정돼 있는데요. 일반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선거인단 전원을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 올 방침입니다.
네네. 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에서 만여 표 차이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뭐 근소한 차이로 진 건데요.
네.
그러자 이 공화당 지지자들로 구성된 가짜 선거인단 11명이 허위 선거인 증서를 만들어서 제출했고요. 또 줄리아니 전 시장 등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던 이 줄리아니 전 시장 등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 조사를 누가 이끌었습니까?
민주당 소속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입니다. 메이스 장관은 24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13개월 동안 우리 주의 가짜 선거인단 계획에관해 철저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공소장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의 공모자로 적시돼 있습니다.
자, 선거 결과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경우는 있었는데요.
네, 이 조지아주에서 자신이 패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선거 담당자 등에게 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또 연방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 정부를 사취하려 한 혐의, 또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방해하려 한 혐의, 또 투표권 등 시민의 시민 행사를 박탈하려 한 음모, 공무 절차 방해와 방해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기소 면제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 벌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 차원에서 기소된 뒤 대통령으로서의 이 면책 특권을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등 이 당시 행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기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 건데요.
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이 연달아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에서 25일 해당 사안에 대한 구두 변론이 진행됐는데 대법관들이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미국의 경제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네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를 아우르는 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 1.6%로 집계됐다고 상무부가 2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3.4% 성장률에 비해서 둔화했고 시장 전망치 2.4%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다만 이번에 나온 수치는 속보치입니다.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 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표됩니다.
자, 올해 미국의 1분기 경제가 성장의 속도를 내지 못한 원인이 뭘까요?
네, 소비자 지출과 수출, 주와 지방정부 지출이 둔화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상무부가 설명했습니다.
네.
우선 미국 경제에서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개인 소비자 지출 연 2.5% 증가했는데요. 지난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3.3%보다 낮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식당과 항공요금,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지출이 4% 증가하면서 2021년 이후 중반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상품 지출은 0.1% 감소하면서 2022년 여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자, 눈여겨볼 만한 수치 어떤 게 있습니까?
기업 재고 투자가 감소했는데요. 이는 무역과 제조업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수출은 0.9%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반면에 수입 부문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모두 증가하면서 1분기 수입 증가율이 7.2%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네, 세무 컨설팅 회사 EY의 그레고리 데이코 수석 경제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AP통신의 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기초경제는 탄탄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1분기 경제 성장률 하락의 이 상당 부분이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네.
이는 결국 이 외국 상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견고한 수요를 보여주는 그런 신호라는 지적입니다.
네네.
데이코 씨는 이 경제의 모멘텀이 냉각되고 있다면서도 대대적인 긴축은 아닐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시장이 이런 경제 지표를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동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지난 2022년 6월에 9.1%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 3월에는 3.5%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3% 아래로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둔화를 꼭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한다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지표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유권자들의 경제 만족도는 썩 좋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성명을 내고 1분기 GDP 발표는 미국 경제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자신이 취임한 후 미국 경제가 지난 25년간 그 어떤 역대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이 성장했고 실업률도 2년 넘게 4%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중산층을 위해 처방약과 의료 비용을 낮추는 한편으로 항공업계와 금융업계의 숨은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우편 제도의 기원은 영국 식민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 건국 이후 우편 제도는 국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확대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우정국 USPS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연방의회는 1792년 우정부법을 만들어 우정부를 연방정부 내 연구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건국 이후 남북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미국의 영토와 인구는 급격하게 팽창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수도 1790년 75곳에서 1860년에 가면 약 2만 8천 곳으로 증가했습니다. 19세기 후반기 우편 규모는 미국 인구보다 대략 16배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도 우편 규모 성장세가 인구 증가세를 계속 앞질러 1900년에서 1910년 사이 우편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912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우정부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소포 배송을 시작했고 서비스가 시작되고 처음 6개월 동안 약 3억 개의 소포가 배송됐습니다.
Injunctions have been sought and in most cases already granted forbidding striking postal workers from interfering with those who wish to return to work.
1970년 8월 12일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건국 이후 가장 종합적인 우편 관련 법안인 우편 재조직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강력급 부서였던 우정부가 독립기관인 미국 우정국 USPS로 대체됐습니다. 1970년대 USPS는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 급증하는 우편물 처리에 투입했습니다. 우편물 수는 2000년에 거의 2,080억 건으로 늘었습니다. 21세기 들어 USPS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메일 같은 전자매체가 대중화되면서 우편 규모가 급격하게 축소됐던 것입니다. 실례로 200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우편 규모는 40%나 감소했습니다. 또 2000년에 지불 청구서의 81%가 보통 우편으로 처리됐지만 2020년에 가면 이 비율이 21%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이자 USPS는 인원 감축이나 직원 연금 개편 등의 자구책을 도입했습니다. 당일 이길 배송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일반 우편보다 온라인 택배 비중을 늘리는 등 미래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우정국 USPS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에서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강연도 듣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고려대학교의 동아리 리베르타스 행사 현장에 동혜원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북송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북송교포로 해서 속아서 북한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분들이죠.
리베르타스의 초청 강연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남근 교수가 강연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북한인권학회 리베르타스의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재학 중인 김도현 대표입니다.
저희 리베르타스라는 건요, 자유, 정의, 진리라는 것 중에 이제 자유를 뜻하는 의미로 이제 남한 그리고 북한 출신 모두가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내에 소속되어 있는 남한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로 하는 활동들은 이제 북한 인권을 알릴 수 있는 저희 자체 세미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가분들의 초청 강연 그리고 저희가 나탈리라고 해서 이제 새터민 학생들과 제3국 출신 학생들을 상대로 계속 봉사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리베르타스는 라틴어로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저희가 12년 정도 되어 온 학회인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세워진 것도 어떤 스터민 학생분께서 고려대학교에 와서 적응이 전혀 안 돼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뜻이 맞는 분들과 같이 세운 동아리예요. 그래서 동아리 성격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북한에서 온 스터민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내에 입학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현재는 고려대학교 내 스터민 학생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의 적응을 돕는 것도 하려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외부로 돌리면서 이제 그런 북한 인권을 알리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여 명의 학회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중 대여섯 명이 새터민 학생이라고 합니다. 또한 리베르타스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꾸준히 진행해온 행사도 있는데요.
북한 인권이라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굳이 논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그래서 저희는 북한 인권이라는 게 정치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은 상태도 논할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골든벨이라고 해서 일반 학우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이제 책자를 배부를 해드려요. 그럼 거기에 답안이랑 질문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제 골든벨식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매회 이제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는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와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근 5년 동안 꾸준히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생각 중에 있고 세종캠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는 의견이 있어서 비대면으로도 진행을 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도현 대표는 새터민 멘토링 프로그램인 나탈리에 관해서도 소개했는데요. 나탈리 프로그램의 목적에 관해 들어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장기간으로 매주 1회씩 학생들이 1대1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멘티들이 이제 봉사 수여자가 되는 건데 그들이 다시 공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라고 해서 현충원이나 다른 봉사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이번에는 이제 봉사를 직접 하는 사람으로 조금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면서 단순히 이제 새터민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걸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
또한 이 나탈리 사업은 새터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이 봉사 멘토링을 통해 그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 함께 돕는 멘토로서 이 활동에 큰 긍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 내에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 멘토링을 제공하는 그런 시점들이 되게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학생들이 새터민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 자체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수요가 많이 줄었고 저희가 자기소개서 멘토링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학교라는 거가 사실 뭐 의무 교육도 아니고 대학교가 중요한가라는 생각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큰 세상을 보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이제 그냥 취업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멘토링을 하면서 그리고 대학교 투어를 하면서 나 공부해볼래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안에서 연구하는 걸 넘어서서 그 친구들의 실질적인 인권, 그들의 실질적인 삶을 한번 개선시키는 그런 계기라도 되어주지 않았을까 하면서 저는 봉사 그런 나탈리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개선을 통해 훗날 이 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저도 우연히 이런 새터민 분들을 만나게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없는 데서 생활을 하셨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한으로 넘어온 분들은 나는 뭐지? 저들은 뭘 요구하는 건지조차 이해가 안 되면 서로 융화돼서 융합이 돼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권이 뭔지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과 내 권리는 너무 중요한데 내 권리만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리베타스의 목표이기도 한 게 남북한 모든 청년들의 인권을 수호하자라는 거여서 언젠가 통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그때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것의 시작이 인권에 대한 이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리베르타스 활동을 꾸준히 해온 한 새터민 대학생도 있는데요. 임충혁 부회장의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리베르타스에서 역할은 구심점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베르타스에서 하는 모든 사업 활동들을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후원해주신 단체들의 사업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학회 리베르타스를 하면서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북한인권을 이야기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찾아준다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과 함께 학회 활동으로 바라는 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벅찼던 순간은 제가 작년에 저희 학회가 10주년이었어가지고 10주년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리베르타스를 창립한 선배님부터 한 4, 50명 정도가 오셨고 그동안 저희를 도와주셨던 많은 전문가님들도 오시고 단체에서도 오셔가지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 많은 분들이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줬다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북핵 이런 것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먼저 떠오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임원진을 만났는데요. 현재 리베르타스에서 편집국장 역할을 맡고 있는 통일외교안보전공의 박세린 학생이고요.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북한인권에 관한 관심까지 생겨 함께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 학회가 비정치 비정교가 원칙인 학회라서 학회원들 사이에서도 관계도 원만하고 되게 다양한 전공이신 분들이 북한이라는 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좀 다양한 생각도 공유하고 이제 북한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북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고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 보니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정치범 수용소 관련 사안에 대해서 네, 선언문을 작성했었는데 학회원 분들끼리 이제 한 주제를 잡고 연구 프로젝트 하는 건데 발표하고 그때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영화도 보고 관련 논문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아, 조금 더 깊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학술적인 학회 활동이 아니면은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나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좀 깊게 그런 학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리베르타스를 이끄는 김도현 대표는 올해 활동 계획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한국의 남북한 출신 대학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알리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저희 리베르타스는 우선 그동안 이어왔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다져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이 저희가 저희의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비정시 비종교를 정말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학회이자 아무래도 이제 학회 내에 언어가 다양하게 가능한 친구들이 많아서 실제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 북한 인권에 대한 현상을 알려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에 돌아갔을 때 그들의 나라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거를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지식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를 최대한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리즈 시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hen was your heyday?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Me too.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When was your heyday?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내 전성기는 21살 때요.
Me too.
저도요.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아무런 책임도 없었고 항상 건강했습니다. 전성기, heyday. 또는 prime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When was the prime of your life?
Oh, probably college days. And maybe all of my 20s. I had more hair then.
When was the prime of your life?
전성기가 언제였나요?
Oh, probably college days. And maybe all of my 20s. I had more hair then.
아마도 대학 시절, 아마 내 모든 20대 시절이요. 나는 머리숱이 훨씬 많았어요.
When was your heyday?
Actually, it's right now.
That's surprising. Why now?
Well, the world gets easier with experience.
When was your heyday?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Actually, it's right now.
실제로 지금입니다.
That's surprising. Why now?
놀랍네요. 왜 지금이죠?
Well, the world gets easier with experience.
세상은 경험이 많을수록 쉬워집니다.
If you are in your heyday, you are in your prime.
당신이 지금 전성기라면 당신은 지금 최상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You are at the peak of your abilities.
당신은 최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You are having your best days ever.
당신은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Some people had their heydays when they were young, maybe in college or high school.
어떤 사람들의 전성기는 그러니까 리즈 시절은 그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대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이죠.
They consider themselves past their prime.
그들은 전성기가 지나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They might talk about those past experiences only.
그들은 지난 시절의 경험만 얘기하기도 합니다.
These people might be stuck in their glory days.
그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당신의 전성기, 리즈 시절은 언제였나요?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en was your heyday?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Me too.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When was your heyday? Heyday, prime, 전성기, 리즈 시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